함께 찾으신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새롭게 기록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다시 정리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을 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7장,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또 뒷구절 17절부터 그 2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갚을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직접 갚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궁금증이 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그 과연 그럼 저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소하든지 사실 그 중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꼭 그 뭐 진지한 의미의 저주, 뭐 예컨대 그 무속신앙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뭐 인형에다가 막 저주를 담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뭐 꼭 그런 것보다도요, 이 사소한 말에도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재수 없는 사람 보거나 그 잡귀를 쫓거나 할 때 소금 뿌리는 관습 같은 것도 있죠. 그런 행동이 일종의 그 저주가 담긴 행동입니다. 우리 입에 가볍게 담는 욕설에도 저주가 섞여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나 깨져버려라, 뭐 벼락 맞아 죽을 놈,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정말로 그 사람이 가다가 코나 깨져버리기를, 안 그러면 진짜 저 자식 저 벼락이나 맞아 죽기를 바래서 그런 험한 말을 입에 담는다기보다는요, 그 순간 내가 화났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내 상처받은 마음, 아니면 그 화난 마음을 좀 일종의 다스리는 방편으로 이런 욕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참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싶습니다. 예컨대 시편 109편 같은 거 보면은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이 다윗이 쓴 모든 시가 성경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신 이러한 그 다윗의 시들이 이 시편에 여러 가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도 뭐 109편도 다윗이 쓴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자기 원수를 대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좀 하나님께서 빨리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의 자녀는 빨리 고아가 됐으면 좋겠고, 내 원수의 아내는 그 과부가 됐으면 좋겠고, 내 원수의 자녀들은 그 제발 그 거지가 돼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원수가 가진 재산도 강도가 모두 빼앗았으면 좋겠고, 그의 후손이 끊어지고, 설령 그 원수가 다윗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의 이 저주만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건 뭐 좀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편 109편 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정직해진다면 다윗의 심정이 어느 정도 공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꼭 원수를 향해서 저주한다기보다는 때로는 그 가까운 사람들, 이들에게 실망해서 그런 마음이 어렴풋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회개는 그 죄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못하는데 회개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그런 안 좋은 생각, 그런 나쁜 생각,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저질적이기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인데 왜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를 못하지요. 다윗은요, 가장 이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원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빌어먹게 생겨 먹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좁쌀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 자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인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원수가 지금 쓰러지고 그놈의 자식까지도 대대로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간절히 바라는 수준의 인간임을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정직한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원수가 갚지 않지요. 이 사울을 향한 태도에서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정을 하나님께 숨기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자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넘치는데 분한 감정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큰 악이 되겠지요. 특히 오랜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신자들은 이런 저주와 같은 마음에 근본적인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 마음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인정 못하니까 이상하게 표출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뒤에서 은근히 그 괴롭히고요.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더 교묘하게 회방을 놓고 협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 심정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성향이 있죠. 내가 말로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회방하고 교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서요, 그게 꼭 축복되는 것 아닙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꼭 저주받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기도를 듣고 저주로 갚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복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천사들이나 마귀를 비롯한 하늘의 어떤 권세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마저 가진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안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좀 엉뚱하게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제 군에서도 제 고참 한 명이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학을 전공하고 또 교회에서 이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요. 하루는 엄청 그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묻던데, 야, 왜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 다니면 기도하고 하면 정말 효과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효과가 있지요? 했더니,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안 믿는다고 내한테 그걸 막 증명해보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막 귀신도 나오게 할수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재미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본다 했어요. 오늘 밤에, 꿈에, 당신 고참 꿈에 귀신이 나오도록 오늘 제가 한번 자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등을 하고 이제 불침번만 따로 나가고 내무실에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고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죽는다. 그안 믿는 고참인데 그런 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장난이었지. 뭐 기도할 생각이 그 어디 있습니까? 장난으로 그래 이야기를 해놓고 저는 잊어버리고 잔다고 누웠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면 죽는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오히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꿈에 제발 귀신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실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러 오면 내 모습이 보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면 그게 저주인 듯, 내가 축복하면 축복인 듯 하는데 그 최후의 권한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의 원한, 나의 분노, 나의 찢어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윗처럼 적나라하게 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런 감정의 고백은 사실 용서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나라하게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참된 용서가 그렇거든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거쳐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반역한 그 아들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온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용서하는데 그몇 년이 걸리면 2년 동안 얼굴 안 보죠. 2년 이상입니다. 그죠? 2년 이상을 그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이 삭히는 마음, 용서와 분노와 온갖 감정의 그 시간이 거쳐야 우리는 마침내 참된 용서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 감추고요. 섣불리 등 떠밀듯이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이것이 참된 용서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골마 터진 상처가 된 거지. 그러므로 1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저주도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와 상통하는 맥락이죠.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명합니다. 이 구절 그 소위 그 우리 그 신학생들 사이에 이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그 신학생이 데모를 나가거나 하면은 크게 써붙이는 구절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구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회 규범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미덕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좀 크게 한 거지. 데모할 때 이 구절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이 해석을 좀 크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그 신자들,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편지죠.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와 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요청입니다. 이 자칫 오해하면요, 엉뚱한 일들 벌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세상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로 하나님께 반하는 일들로 즐거워하는 일들이 태반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면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걸로 즐거워합니다. 그 문화에 참여하라. 거기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란한 문화를 즐거워하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기뻐하고 남의 실패를 딛고 내가 성공하는 일들을 막 즐거워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또 우는 자들은 왜 웁니까? 당장에 사업이 좀 안 되거든요. 수중에 돈이 없고요. 출세에 실패하게 되면 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문화 속에도요 얼마나 이 기쁜 즐거움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이 신자들의 삶보다 불신자들의 삶이 너무나 즐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제 없는 농담과 거짓없이 이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에선 때로는 이 저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신자들에게 오히려 오래 참고 견디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마지막 저주, 짐승과 사람의 처음 난 것, 모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밤에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모두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장자들은 모두 죽고 처음 난 짐승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자기 민족 이끌고 나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서나 함께 즐거워하며 웃어주고 아무데서나 함께 슬프다고 울어주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온 천지가 곡소리가 가득해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라는 것입니까? 그 높은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데 처하라 하지요. 이는 겸손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런 겸손을 태도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점, 이 시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높은 곳에만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낮은 곳 보기 싫어하고 높은 데만 시선 두려는 것입니다. 이 TV 드라마 같은 데 잘 볼 수 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웬만한 이 좁다란 아파트, 뭐 20평 남짓한 아파트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거주하는 이 원룸 같은 거 비춰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드라마 보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현실이 지긋지긋하니까 드라마를 좀 통해서라도 좀 좋은 것 보려고 합니다. 대리만족하려고 하지요. 그 대리만족 자체가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낮은 곳을 자꾸만 외면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입만 열면 성공한 사람 말 꺼냅니다. 영국도 그렇지요. 뭐 예컨대 왕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뭐 어디서든지 처음 만난 사람이든 간에 하여튼 재미난 대화 주제가 됩니다. 뭐 신문에도 늘 왕실 소식이 실리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뉴스를 꼭 실어둡니다.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뭐 재벌에 대한 이야기, 잘나가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시선이 사실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낮은 데 때때로 처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선은 늘 높은 데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실패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금메달 딴 사람 관심 높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낮은 곳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지로도 궁상 맞다면 관심 두지 않을 곳에 일부러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그 마구간. 몇 해 전에 그 영국 왕실에서 왕세손이 출생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임신 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그런 일에 별 관심 없는데도 그런데 그 탄생 자체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온 사회가 떠들썩했잖아요. 막 테레비만큼은 뭐 그 아기 낳았다고 막 테레비 뭐 아침 뉴스부터 뭐 떠들썩하고 미국의 그 CNN까지 막 그런 걸로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와 상관없어도요, 높은 곳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때때로 내 소망을 두기도 하죠. 성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낮고 천한 곳, 누구도 그 관심을 가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머무셨던 곳과 항상 곁에서 함께 하신 이들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17절부터는 사실 처음 구절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습니다.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는 조건입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불편한 관계가 없어야 되고 누구와도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두와 화평을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디 모두와 뭐 정말 이렇게 화평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 20절 끝에 나오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표현은요. 원수에게 빵도 구워줄 수 있는 숯불로 대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가 예상도 못한 이런 따스함을 통해서 그에게 남아있는 작은 양심에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되게 소중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성껏 받은 그 숯불을 따뜻한 마음을 그 소중하게 이고 다닐 때에 결국 그 원수가 느끼는 그 수치심을 통해서 그 원수 자신이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힘이지요.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는 것이 회개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수에게 내가 베푼 따뜻한 사랑이 그를 회개로 이끌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끝절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원수가 변화되는 것. 원수의 사멸, 원수의 멸망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승리는 뭡니까? 원수가 선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지금 숯불을 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그 미리엘 주교에게서 그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잡혀왔을 때 그 미리엘 주교가 뭐라 합니까? 왜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았냐고. 이 은촛대도 내가 주지 않았냐고. 은촛대도 가져가야지 하고 그 은촛대를 가져다 줬을 때 그때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죠. 도둑놈 인생에서 베푸는 자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로 매듭짓습니다. 우리가 선에서 악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 믿지 않는 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라 지존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선이 악을 이길 때는 악이 선으로 돌변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방식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악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는 악과 악이 싸우는 세상 속에서 악이 파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작은 선이 승리하는 그런 맛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선은요 달라요. 우리가 이미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악에 빠져 있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 속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이죠. 내 인생이 바로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이 악을 이겼다는 증거. 이처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내 의견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악과 악이 싸우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원한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서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감정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만 또한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감정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더욱더 선한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일들로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일할 때에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가정사가 그렇고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정들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아뢸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